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은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0장.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인대장이었다.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 고넬료는 가난한 유대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고넬료는 환상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야 하고 불렀다. 고넬료는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주님,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내 베푼 자선을 알고 계시며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옆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하인 두 사람과 그의 전속 부관 가운데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 하나를 불렀다.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모두 이야기한 다음 그들을 옆바로 보냈다. 이튿날 정오쯤 그들이 옆바 가까이에 이르렀을 즈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는 시장기가 들어 무엇을 좀 먹고 싶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보자기는 네 귀퉁이가 들려 내려오고 있었다. 그 보자기는 네 발 달린 온갖 짐승과 파충류의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어떤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세 번 거듭되고 나서 그 보자기는 곧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며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내어 바로 그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그 집에 묵고 있느냐고 물었다. 베드로가 아직도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망설이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베드로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여러분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는 고넬료 백인대장님이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며 모든 유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한 천사에게서 선생님을 집으로 모시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안으로 맞아들여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나섰다. 옆바에 믿는 이들 몇이 함께 갔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닿았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서자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어서게 하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그저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과 사귀거나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순결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저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저는 두말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여쭤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사흘 전 이맘때쯤 저는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자선을 기억하셨다. 요파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시몬은 바닷가에 사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곧 선생님께 사람을 보냈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선생님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당신을 두려워하고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말이 정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소식, 곧 모든 사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하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한 뒤부터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걸쳐 일어난 일들도 알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악마의 세력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정해놓으신 우리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은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신자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주 나의 왕인 너.
출애굽기 제23장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을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 말을 왜곡시킨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서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너희는 여섯 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들이고 일곱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이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처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기억해서는 안 되며 입 밖에 내서도 안 된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빕 올해 정해진 때에 이르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둬들이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희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배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너희는 삼가 그 말에 순종하며 그를 거역하지 말아라. 나의 이름이 그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너희의 반역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의 말에 절대 순종하여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따르면 내가 너희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너희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겠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여 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본받지 말아라. 신상들을 다 부수고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돌 기둥들을 깨뜨려버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나만을 섬기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려 빵과 물을 주겠고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없애겠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도로 다 살게 하겠다.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보다 앞에 보내요. 너희가 만날 모든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너희 모든 원수가 돌아서서 달아나게 하겠다. 내가 말벌을 너희보다 앞질러 보내요.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나는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많아질까 염려되므로 한해 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진 않겠다. 나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겠다. 내가 너희 땅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어라.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를 유혹하여 나에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를 잡는 덫이 될 것이다.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며 읽을 말씀은 잠언 3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잠언 3장 1절에서는 아버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죠. 여기서 인자와 진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와 에메트는 그 의미의 폭이 넓기 때문에 ESV 성경 번역본에서는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실천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잠언 말씀을 읽을수록 내 주위 사람들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기대할 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말씀이 4절까지 주어진 다음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공경하라는 원칙적 측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원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원칙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1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근본은 히브리어로 레시트,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건이자 출발점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고 쌓아가는 지식은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아주 약한 기초 위에 위태롭게 설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와 구원자와 하나님의 영이 배제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잘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경과 외에서 경이라는 측면만 생각하다가 외라는 측면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러야 하는 지극히 높으신 분인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을 읽는 방법에 정해진 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데니 페트릴로의 설명에 크게 공감합니다. 페트릴로의 설명대로 잠언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3장 7절 하반절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어떻게? 악을 떠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1장 16절에서 그 발이 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른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악행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일 것이고 그나마 지니고 있는 두려움도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했는데 악을 떠나지 못하고 악으로 재빨리 달려가는 사람은 경건한 두려움을 내면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경외에서 외의 측면이 지니는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으니까 이제 다시 경의 측면을 강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려움의 바탕을 둔 순종은 기쁨으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악을 떠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내면화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나아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완성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제 잠언 3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기서 몸은 히브리어에서 배꼽에 해당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일부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인데 우리 몸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 배꼽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 몸에 필요한 양분이 공급되는 통로가 탯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몸에 건강이 주어지는 통로를 배꼽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은 유일한 통로는 탯줄이었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구원의 통로도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점에서 볼 때 우리 몸 전체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였던 배꼽을 우리 몸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육체의 건강을 누리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즉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측면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모습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신약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여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지 선뜻 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복이나 신체적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브루스 월트키가 NICOT 주석에 쓴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주석에 적힌 내용 가운데 인간은 죄의 결과로 아프고 죽음으로 향하며 치유를 필요로 하지만 고질적인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써 영생으로 가는 치유를 찾는다. 신체의 바깥 부분인 배꼽, 즉 몸으로부터 몸속의 뼈, 즉 골수로 이어지는 환유법은 전인적 치유를 암시한다는 설명이 인상적이네요.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월트키의 설명에 많은 부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누리는 현실적인 복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쯤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도 큰 죄인이고 제 마음속에 짓누르는 모든 무게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많은 물에 잠겨서 거듭난 후에 제가 만성적으로 달고 다니면서 큰 불편을 겪었던 소화불량 문제가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제가 몸 전체를 타고 흐르는 기쁨을 느끼면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잠언 3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몸의 양약, 즉 좋은 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를 따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손에 들고 몰려왔다. 유다는 같이 온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미리 알려주었다.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것이니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잡으시오. 유다는 예수께 다가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하려고 한 일이나 어서 하여라. 사람들이 다가와 예수를 붙잡았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에 열두 사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주시리라는 것을 모르더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라도 된단 말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혼자 두고 달아났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주님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말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어떤 형편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의를 이루기를 비는 주님의 처절한 기도와 함께 오늘 우리 자신들이 드리고 있는 기도들을 비교하며 생각했었습니다. 어리석고 무딘 방법일지라도 인격적인 사랑과 희생이 무기보다 사람들을 확실히 굴복시키는 힘임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배우면서 이 투쟁의 역사 속에 우리 각자의 위치를 바로 판단하고 세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사악함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의 동료나 스승에게 불만이나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는 것은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진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원수이기를 자처하고 대적하는 것보다 더 비열하고 부끄러운 것은 제자인 척하면서 스승을 욕되게 하고 아군인 척하는 적군, 즉 간첩이 더 사악한 겁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의 비극은 동료인 줄 알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미움을 자행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럴 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바로 그런 일을 먼저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나를 위하여 주님은 간도 쓸개도 다 빼놓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나 욕은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바보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입맞춤의 인사로 주님을 죽음의 자리로 팔아넘기는 가룟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얼마나 주님을 여러 번 팔아먹는지 모릅니다. 유다는 그처럼 많은 교훈을 듣고 배웠으므로 복음을 듣게 할 다른 제자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대신 주님을 죽음으로 데려갈 군인들을 데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늘 평화를 가르치시고 화평을 이룰 것을 가르치셨던 주님 앞에 어울리지 않게 군관들마다 칼과 몽둥이를 축겨들고 차가운 눈빛을 번쩍거리며 예수 기도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저함 없이 저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하는 요한복음 18장 4절 5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의 죽음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의 이름으로 미움을 행하는 이중적인 삶에서 반드시 자유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의 말씀조차도 시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디도서 1장 15절에 선언하고 있음을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5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금을 가지는 자는 다 금으로 망하는 폭력을 경계하십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요한은 주님의 귀한 사랑의 역사 하나를 더 삽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네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이전에 초막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그들이 감동을 받아 돌아오는 모습을 요한복음 7장 말미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라고 오히려 주님의 인자하심과 위엄에 굴복되어 돌아왔던 하속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의 안녕을 염려하심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했지만 사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침착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칼과 몽둥이로 주님께 달려든 이 상황에 성미급한 베드로는 무엇인가를 군사들에게 해야만 한다는 성급한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익숙해 있던 제자들이었고 칼에는 당연히 칼로 맞서야 한다는 율법의 확대 해석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랑으로 미움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베드로가 자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본래대로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운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권면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원수된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싸움의 화해 조약이고 평화의 헌장입니다. 이런 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이고 이성적인 과학의 원리가 아니라 희생의 십자가의 원리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주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는 반드시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할 절대 원칙임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으로 확실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든지 굳은 것이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한다면 이 역사는 엄청나게 변하고 세상은 많이 밝아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53절에서 56절을 중심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절대적 순종을 주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를 부르시는 주님이시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건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쇠사슬로도 견고한 감옥으로도 묶거나 가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야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몸을 빼시고 내려오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연이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54절에 하셨는데 주님은 자신의 신변상의 위엄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셨음을 여기서도 봅니다. 말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56절이었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뜻보다 나 자신이 평안하고 출세하고 행복하기를 욕심부리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생애 탄생 전부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마태복음 1장 22절에 라는 기록과 함께 주님의 생애 말미에 와서도 직접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기쁘게 견딜 수 있을까?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도 이 역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치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찬양이 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성도 외치네.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I have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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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Where?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사짜치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동방에 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을 보았어요. 그 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박사들은 별을 따라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는 말을 듣자 근심했어요. 자기가 가진 왕위를 그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방 박사들을 불러 별과 아이로 태어난 왕에 관해 모든 것을 물어보았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이를 찾거든 그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 아이에게 경배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나 헤롯 왕은 경배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계속 왕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 별이 예수가 있는 곳으로 잘 인도해 주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기뻐했어요. 한편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을 택하여 고국으로 돌아갔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Ooh.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